요서 14장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유대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카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카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부터 14장 6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6절부터 우리가 9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실제 본문은 15절까지 이어집니다. 15절까지는 유다지파의 족장이었던 갈렙이 땅을 분배받고 또 땅을 정복하는 그래서 헤브론을 얻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보았던 14장 내용은 가나안 지역을 분배하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어제 본 1절부터 5절은 가나안 땅과 관련되는 총괄적인 내용이 나오고 이제 6절부터 시작해서 지파별로 어떤 땅을 어떻게 분배받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지파가 유다지파인데 유다지파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유다지파에 속해 있었던 갈렙과 관련된 내용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유다지파 전체와 관련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6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6절에서는 갈렙이 어떤 사람인지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이후에 갈렙이 어떤 근거로 여호수아에게 분배에 대해서 요구했는지가 나오고 세 번째로는 갈렙이 자신의 현 상황에 대해서 고백하는 게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로 땅을 얻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6절을 보면 갈렙과 관련된 간단한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 이 갈렙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장소는 길갈입니다. 길갈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요단강을 건너죠.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받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진을 쳤던 거기가 이제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언약을 맺은 것과 관련되어 있는 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정복한다. 이것을 할례받은 행동을 통해서 고백했던 거기가 바로 길갈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은혜를 풍성히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다짐을 했던 그런 장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기 있었다는 것도 참 독특한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어찌 보면 결혼 생활하고 20년, 30년 지난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결혼을 했던가 해서 결혼식장이 있던 곳에 딱 자리 잡고 그 근처에 가서 밥을 먹는 것과 비슷한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미 가나안 땅을 대부분 다 정복을 했는데 그 상황에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 진을 꾸렸던 길갈에 이제 여호수아가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요. 그 뒤에 보면 길갈의 갈렙과 관련된 간단한 설명이 나옵니다. 갈렙에 대해서는 딱 두 가지만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는 그니스 사람이다. 두 번째는 여분네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렙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정돈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갈렙에 대해서는 6절에서는 혈통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니스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지파들에 대해 설명할 때에 가령 유다 지파다 그러면 유다 족속, 유다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갈렙은 항상 설명이 붙을 때 그니스 사람이라는 설명이 붙습니다. 이거는 앞에 모세 오경 때도 항상 똑같은 거예요.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거나 그나스 사람이라고 하거나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이 그니스는 도대체 누구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그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름이 나오는데 이 이름이 언제 나오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죠. 이삭에게 쌍둥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형은 에서, 동생은 야곱이었죠.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야곱이 열두 아들들이 있어서 열두 아들들이 열두 지파가 되잖아요. 그럼 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버림받은 거죠. 그러니까 에서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서 족속은 당연히 이스라엘이 못 됩니다. 그러면 그닛은 어디에 있느냐? 야곱에게 속한 게 아니라 에서에 보면 에서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에서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중에 엘리바스라는 아들이 있고요. 그 엘리바스라는 아들에게 또 다른 아들들이 이제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 입장에서 보면 손자들인 거죠. 에서의 손자들 이름에 보면 그니스 족속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 갈렙은 에서 족속인 거예요. 에서 족속. 그래서 야곱의 후손이 아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혈통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거죠. 혈통상 이스라엘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 그니스 사람이란 표현 말고 여분네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핏 생각하면 여분네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가 싶을 수도 있지만 여분네라고 하는 사람은 이 갈렙을 설명하는 것 이외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군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 그래서 이 갈렙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첫 번째 혈통이죠. 이 갈렙은 혈통을 놓고 봤을 때 이스라엘이 되게 어려운 사람, 내세울 게 없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갈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본문의 설명은 안 나오지만 우리가 앞에 나왔던 오경의 내용들을 쭉 보면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뒤에 보면 이제 6절부터 해서 9절까지 갈렙이 고백하는 내용 안에도 나오는데 갈렙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략 38살쯤까지 애굽에서 살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한 38살쯤 돼서 출애굽을 한 거예요.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나서 광야에 와서 이제 생활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갈렙의 인생을 보면 사실 인생에 있어서 좀 재미있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또 힘이 있고 하던 시기는 대부분 노예로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거죠. 이게 참 불행한 그런 인생을 산 거예요.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50이 됐는데 만약에 한 40살쯤까지 노예로 살았다.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 인생에 대한 소망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별로 쉽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갈렙의 과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다음에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하고 나서 약 2년쯤 지난 다음에 정탐꾼을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갈렙이 나이 40살쯤 되었을 때 광야 생활 2년쯤 하고 나서 이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간 거예요. 각 지파의 3명씩 대표를 뽑았다고요. 그 대표 중에 갈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러 간 거예요. 정탐을 하러 갔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좋은 땅이다. 근데 불행하게도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빼고는 나머지 사람들은 우린 거기 못 들어가. 거기 아낙 자손이 살고 갔다가는 다 죽고 말지.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믿음의 고백을 했고 나머지 열 사람은 불신앙적인 그런 고백을 한 거죠.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그러면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갔는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광야 생활 40년 했습니다. 항상 이런 부분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고민이 되는데 왜 고민이 되느냐면 아니 도대체 불신앙으로 살아서 심판받고 형벌받고 이 광야를 40년이나 뺑뺑이 돌고 하는 건 그건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자. 그러면 여호수아랑 갈렙은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까지도 광야 생활을 40년 해야 되냐 이거죠.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조금 굉장히 억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땅을 주시고 갈렙에게도 땅을 결국 주실 거니까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 같이 들어가야만 땅을 얻을 수 있게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갈렙에게 야 다른 사람들은 다 믿음 없이 행동했는데 넌 믿음으로 했으니까 훌륭하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광야 생활하지 말고 광야 생활하는 거 심판받는 거잖아요. 광야 생활하지 말고 너는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도 좋다. 네가 들어가서 전쟁에서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살아라. 이러셔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어떠하냐면 있는 그대로 갈렙의 과거를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자기는 죄가 없지만 죄 지은 다른 형제들 때문에 심판을 같이 받아야 했던 그런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 입장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왜 지금 4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살았던 것도 분할 지경인데 인생의 황금기가 다 지나갔는데 이제부터 노년이 될 때까지도 80살 먹을 때까지도 광야에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지금까지는 뭐 어쩔 수 없이 살았다고 치지만 내가 죄도 안 지었는데 죄 지은 사람들이랑 똑같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이게 갈렙의 과언. 그러니까 갈렙은 믿음으로 살았지만 심판을 받아야 했던 죄는 없지만 고통스럽게 살아야 했던 그게 갈렙의 과거인 거죠. 그러니까 갈렙을 개인적으로 보면 되게 불행한 사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갈렙의 현재는 어떠한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첫 번째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좀 차별적인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귀한 은혜를 받은 게 여호수아와 갈렙 맞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잘 보시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전체를 지도하는 지도자 위치에 있는데 갈렙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기록이 없어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유다지파의 족장으로 활동을 했는데 지금도 유다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인지 유다지파의 족장인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갈렙이 이 땅 안에 들어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어떠했는가? 지금까지 가나안 땅 정복하는 동안 갈렙이 열심히 전쟁하고 싸우고 뛰어다녔겠죠?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떠하냐면 아직 자기에게 분배받은 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은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는 했는데 아직 자기 소유로 된 땅을 갖고 있지 못한 그게 지금 이 갈렙이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현재도 놓고 보면 이게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갈렙에게 좀 송구하고 미안하지만 그렇지만 갈렙은 현실도 놓고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뭐 갖고 있는 게 있어야 말이죠. 이제 다른 지파들 땅 얻는 것 위해서 막 열심히 뛰어다니고 전쟁만 했을 뿐이지 내 손에 쥐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그게 현재 갈렙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갈렙을 생각해보면 여러 면에서 이스라엘과 다 대조가 되는 사람이고 동시에 또 우리가 또 생각할 때 갈렙이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 우리도 갈렙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하곤 하지만 막상 우리가 갈렙처럼 살려고 하면 참 마음 내키지 않는 그런 모델이기도 합니다. 갈렙은 참 훌륭하신 분이지만 그러나 여러 면에서 안타까웠던 분인 거죠. 자, 그와 같았던 갈렙이 지금 땅 분배를 요구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내용은 여기까지만 일단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갈렙은 혈통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되었고 또 그 중에서도 유다지파에 들어갔고 유다지파의 수장이 되었고 결국은 갈렙의 후손 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굉장히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또 갈렙은 여지껏 살아오면서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정탐하고 믿음으로 보고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한 나이 80 다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열심히 정복전쟁하고 뛰어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만 놓고 보면 참 훌륭하고 탁월한 사람인데 동시에 현실을 놓고 보면 태어나서 38살까지 노예로 살았던 사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살았지만 자기 동족들 때문에 죄짓지도 않았는데 고통당하면서 형제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그렇게 살아야 했던 사람. 열심히 전쟁을 했지만 아직 자기 땅을 부여받지 못한 사람. 이게 참 묘한 게 갈렙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볼 때에 좀 좌절이 되거나 낙담이 되거나 실망할 때가 사실 이런 때들이 있죠. 왜 나는 갈렙 같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또 그리고 열심히 순종하는데 왜 지금 무언가 되는 게 없지? 이제 그런 모습이 우리가 있을 때 아, 내가 갈렙 같은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갈렙도 그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상급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 주실 상급을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갈렙이 앞으로 어떻게 하는가? 이 내용이 이제 15절까지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내일, 모레, 글피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갈렙이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왜 정복과 관련된 내용이 지금 나올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분배할 때 이 일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동시에 앞으로 계속 여러 지파가 분배를 받잖아요. 땅을 분배받을 때 제일 첫 부분에 갈렙의 내용이 나오는 이유는 이렇게 했어야 한다. 이게 모델로 다 제시가 되는 겁니다. 설령 여지껏 믿음으로 살았어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실 속에 있어도 갈렙처럼 해야 된다. 갈렙처럼 분배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했으면 이스라엘이 지극히 큰 복을 받았을 텐데 결국 그렇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는 거죠. 모쪼록 갈렙을 늘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우리가 아 나도 갈렙처럼 살았으면 또 갈렙 같은 현실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 소망 품는 믿음으로 살았으면 그런 마음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갈렙을 기억하고 오늘 묵상합니다. 그가 혈통상 이방인에게 속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귀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다 이방인으로 태어나 성장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갈렙이 믿음으로 살지만 동족들과 더불어 고통 속에 살았던 것도 기억합니다. 주님, 때때로 우리가 나는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지, 왜 형통한 모습이 되지 못하는지 고민하거나 고통스러워할 때에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본문에 나왔던 갈렙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때때로 지금 당장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오랜 시간 기다림의 연속이라 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인내하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